곧이어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과 사랑의 추억 연가 주간 스포츠 세상이 방송됩니다.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북한 사람도 남한 사람도 아니고 한반도인으로 불리고 싶다는 한 대학생이 있습니다. 17살에 북한을 떠나와 이제 10년 차 한국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사람의 꿈은 평화로운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서 국제사회에서 제 몫을 해내는 청년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졸업을 앞둔 대학 도서관에서 미국 유학을 준비하고 있는 한반도인 이성주 군.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에서 만나보겠습니다.
혼자였죠, 저는. 혼자 비행기 탔죠. 그래서 제 대련에서 인천공항으로. 그래서 내리니까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 고객님 어서 오십시오 이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왜냐면은 언어가 통하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기다리겠구나. 그리고 막 출구 찾아가서 여권을 딱 줬죠. 주니까.
조선말을 쓰는 사람들. 중국 어디엔가는 조선족들이 모여 사는 곳이 있다던데 자신이 도착한 인천이라는 곳도 그런 곳 중에 하나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잡혔죠. 이 사람들이 여권을 보는데 여권이 위조 여권인 거예요. 그래서 잡혀서 이제 그 빈 방에 이제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이제 한 10분 정도 앉아 있는데 어떤 남자가 들어오더라고요.
왜 자신을 붙들어 가는지 영문도 모른 채 무작정 앉아있는 상황이 당황스러웠습니다.
또 아버지가 그 브로커한테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그래서 편지 어떻게 썼냐면은 아버지는 중국 땅에 안전이 잘 있으니까 아버지 만나러 중국으로 와라 이렇게 써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기가 중국 땅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가 또 중국 땅에 안전이 잘 있다고 하니까 아버지가 합법적으로 잘 있는 줄 알았어요.
아버지가 보내온 사람을 따라 나섰던 길.
아버지를 만나러 간대요. 브로커가 그래서 가자 그랬죠. 아버지 만나러 중국에 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두만강 넘었고 그리고 이제 중국 땅에서는 한 일주일 정도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저를 또 대련이라는 곳으로 데려가더라고요.
북한을 탈출하는 것인지는 알았지만 아버지가 있는 곳이 한국, 남조선인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저한테 누구냐 먼저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어른이 물어보니까 이제 일어서서 대답을 했죠. 일어서가지고 이제 조선민주인민공화국에서 왔습니다. 이랬어요.
앉아서는 감히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에서는 북한이란 말 안 써요. 조선민주인민공화국이었는데 그러니까 그게 이 사람이 정말 놀라는 거예요.
17살 청년이 한국 땅에서 우렁차게 내뱉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이름은 인천국제공항 사람들을 적잖이 놀라게 했습니다.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어떻게 왔냐? 하세요. 비행기 타고 왔습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비행기 어떻게 탔냐 하니까 여권으로 탔습니다. 이랬어요. 왜냐면 그냥 물어보는데 다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그분이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가지고 있던 여권이 비행기를 탈 수 있는 증명서인 줄 알았습니다. 여권에 새겨져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표식도 중국의 어느 지명인 줄 알았기 때문에 하나도 망설일 것이 없었습니다.
너 여기 어딘지 아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대한민국 아닙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맞대요. 그래서 아, 아버지 만나겠구나 생각했죠. 아버지가 대한민국에 있으니까. 그런데 이분이 한참 저를 또 쳐다보더니 그럼 대한민국이 어딘지 아냐 물어보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아, 대한민국 한국 아니에요? 이랬어요. 그러니까 맞대요. 이분이 또 물어보는 거예요. 한국이 어딘지 아냐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한국 중국 땅 아닙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니래요. 제가 그래서 그럼 어딘데요? 이러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남조선이라는 거예요. 저 정말 무서웠어요 그때. 그래서 무릎 딱 꿇고 다시 보내달라 그랬어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럴 리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는데 어째서 남조선에 와 있는 것인지 저절로 무릎이 내려앉고 살려달라고 빌었습니다.
너무 무서워가지고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한창 97, 8, 9, 2000년도 초반까지 북한에 어떤 그 소문이 있었냐면요. 남조선에 가면은 남조선 사람들이 처음엔 잘 먹인대요. 그리고 살찌게 한대요. 그리고 나서 피를 뽑는대요. 피를 판대요. 그리고 죽인대요. 그냥 정보를 다 빼내고. 저는 이제 남조선이라 그러니까 아이고 사형 선고 받은 거잖아요. 저는 그때 그게 사실인 줄 알았어요. 왜냐면 어렸을 때는 그런 이야기가, 듣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밖에 없으니까 정말 그게 저는 사실인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버지를 만나러 온 게 아니라 인신매매단한테 팔려온 줄 알았어요, 저는.
그랬습니다. 남조선, 한국은 당시 북한 사람들에게 가서는 안 될 곳, 생각해서도 안 될 곳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럼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어이가 없었고 저는 진짜 그때는 아 죽었구나. 그냥 뭐 사형 선고를 받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정말. 그래가지고 이번에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여기 왜 왔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한테. 제가서 그때 어떤 생각했었냐면요. 아 여기서 사실대로 이야기하면은 죽겠구나. 이제부터 거짓말을 해야겠다 해가지고 그분한테 이제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이름도 다 거짓말로 말했어요. 이름도 다른 이름하고 아버지 이름, 어머니 이름 다 거짓말로 이야기하고 저희 아버지 어머니 북한에서 당원이었거든요.
노동 당원이었던 아버지 어머니의 이름을 댄다는 것은 자신뿐 아니라 온 가족의 죽음이나 다름이 없었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때부터 말하는 모든 것이 거짓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한테 태어나서부터 이제 기억나는 데서부터 이제 오늘까지 일을 다 쓰라는 거예요. 하나도 빠짐없이. 저는 어렸을 때는 일은 기억이 안 나는데요 하니까 그냥 기억나는 것부터 다 쓰래요. 그래서 또 그리고 그분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방에 앉아가지고 20장을 진짜 빼곡히 썼어요. 근데 다 거짓말을 썼어요. 왜냐면은 사실대로 말하면은 더 큰 일이 생길 것 같아가지고.
10년이 지났습니다. 졸업을 앞두고 있는 한국의 대학생이 되어 다시 옛 일을 떠올려 보니 그저 어이없는 웃음만 나올 뿐입니다.
저는 10년 뒤, 20년 뒤 제 모습이 많이 바빴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위해서 열심히 뛰는 그런 모습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때는 또 가족도 있겠죠. 이제 가족도 있고 또 뭐 행복하게 살고 있지 않을까요?
이제는 한국 사람보다 더 한국 사람 같은 어엿한 청년이 된 이성주 씨. 한반도의 미래를 위해서 일하고 또 행복한 가정에 든든한 가장으로 살고 싶다는 내일의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국제 관계를 공부하고 싶고요. 더 이제 범위를 좁히면은 이제 통일 외교 쪽으로 공부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공부를 함으로써 이제 통일을 좀 준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왜냐면 통일이라는 게 남과 북이 원해서 되죠. 근데 중요한 거는 주변의 나라들이 반대하고 원하지 않으면은 통일하기 참 힘들어요. 그래서 그 나라들에게 이제 통일이 계속 이익이라는 거를 이렇게 계속 설득을 하는 게 통일을 앞당기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떠나온 지 10년이 되는 그리운 땅. 이성주 씨의 고향은 함경북도 청진입니다.
저는 청진이라는 곳이 고향이고요. 또 이제 함경북도 청진이 고향인데 제가 어렸을 때 가장 기억에 나는 거는 저희 집이 바닷가 근처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수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까맣게 얼굴이 타버린 바닷가 동무들과 바다로 산으로 평범한 한국 사람들의 어린 시절 추억처럼 이성주 씨에게도 아무런 걱정 없이 살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집 뒤에 이제 산도 있고 해서 봄에는 진달래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진달래 이제 꽃 거꾸로 다니고 그리고 친구들하고 이제 산에 가서 뭐 총싸움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놀았던 것 같아요. 네.
생각하면 더욱 또렷해지는 동무들의 이름.
참 신기한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저랑 정말 친했던 친구들 이름은 안 까먹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얼굴은 생각은 안 나는데 이름은 다 기억나는 것 같아요. 예.
수천리 수만리길 세상 어디나 다닐 수 있고 또 얼굴을 보면서 전화도 하는 세상에 38분계선에 가로막혀 안부를 전할 수 없다는 현실이 가끔 답답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게요. 군대 가지 않았을까요? 지금쯤이면 아마 제대했겠죠? 뭐 18, 17에 나가서 이제 뭐 10년 동안 군사복무를 하니까 아마 지금쯤은 제대를 하고 일을 하지 않을까요? 공장에서?
그저 잘 있어달라고 때가 되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보자고 마음속으로 기원해보는 것이 이성주 씨가 할 수 있는 친구를 생각하는 전부입니다.
근데 참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북한 변했는지 모르겠어요. 뭐 그렇게 희망하고 있어요. 예, 많이 변했으리라. 예.
다시 한국에 처음 도착했던 그때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신이 와 있는 곳이 한국, 남조선이라는 것을 알고 죽음을 생각했던 이성주 씨가 어떻게 아버지를 만났을까요?
그래서 아버지 이름만 알려달래요. 제가 아, 왜 그러냐 하니까 아버지를 찾아주겠대요. 그래서 정말 믿어보라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알겠다 그랬죠. 그리고 나서 자, 어차피 뭐 전 죽을 건데 뭐 어차피 뭐 죽을 건데 그냥 아버지 이름 알려주고 좋으면 이제 찾을 수 있으면 찾는 거고 못 찾으면 못 찾는 거 믿자 본전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름 알려줬어요. 알려주니까 이분이 컴퓨터를 이렇게 하다니 찾았다 이러는 거예요. 전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무슨 사람을 그렇게 빨리 찾아요?
이상한 기계를 두드리더니 주머니 속에서 뭔가 꺼내 말을 하는 상황.
근데 저는 그때 휴대폰을 처음 봤어요. 휴대폰인지도 몰랐어요. 왜냐면은 그 브로커들도 주로 공중전화를 많이 쓰는 거예요. 휴대폰이라는 걸 안 쓰고. 그래서 뭐 하는 거지 사람이? 좀 그냥 컴퓨터도 잘 모르겠는데 휴대폰을 또 통하고 있으니까. 그러더니 갑자기 저희 아버지랑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도통 알 수가 없는 멍한 얼굴의 성주 씨에게 손전화가 건네졌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핸드폰을 거꾸로 받은 거예요. 처음 보는 물건이니까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핸드폰을 버렸어요, 이렇게. 저는 그게 무슨 이상한 기계인 줄 알았어요. 막 이렇게 거짓말 탐지기 그런 기계인 줄 알았어요.
아버지와 통화를 해보라는 뜻이었는데 사람을 해야 하는 무기인 줄 알고 던져버려 부서졌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근데 아침에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아버지가 왔으니 아버지 만나러 가자요. 근데 이제 사형수를 이제 데려갈 때 이제 뭐 누구 만나러 갑시다 막 이 영화에서도 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 날이 왔구나. 근데 그때 정말 어떤 느낌이었냐면요, 이게 걸음이 발걸음이 안 뛰어지더라고요. 발목에 힘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말로만 듣던 그 순간이 왔구나 생각했습니다.
느낌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 이제 뭐 사용하면 이제 지하로 들어가야 하잖아요. 근데 엘리베이터 타, 그러니까 계단으로 해서 위로 올라가는 거였어요. 이 사람들이 왜 이러지? 떨어뜨리려고 그러나?
형장으로 끌려가는 사형수의 심정이랄까요? 한 걸음 한 걸음에 온갖 신경이 곤두섰고 어떻게 죽게 될지 혼자만의 생각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그때는 되게 본 게 없고 하니까 자기 생각 속에서 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그렇게 상상을 하고, 그러니까 올라가니까 분명히 이제 막 떨어뜨리나 보다 이렇게 하고 그냥 올라갔죠. 갔는데 이제 방에 들어가네요. 방에 딱 들어가니까 어떤 남자가 서 있는 거예요. 보니까 아버지예요.
아버지였습니다. 할아버지 댁에 자신을 맡겨두고 사라졌던 아버지.
너무 놀랐어요. 아버지도 저를 쳐다보고 저도 아버지를 쳐다봤죠.
중국에 잘 있다고 자신을 불러냈던 아버지. 그 아버지가 4년 만에 한국 땅 자신 앞에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아버지라고 해야 하잖아요. 근데 아버지라는 말이 입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4년 동안 아버지라는 말을 한 번도 안 써봤으니까. 아버지를 보니까 그냥 눈물만 나오더라고요. 울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오시더니 저를 꼭 껴안더니 이제 같이 울었죠. 근데 그때 그 방이 진짜 눈물바다였어요. 옆에 앉은 사람들도 울고 앞에 앉은 사람들도 울고 다 우는 거예요. 그때 제가 어떤 느낌이었냐면요, 아, 이산가족의 느낌이, 이산가족의 슬픔이, 이산가족의 아픔이, 아 이런 거겠구나.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서울에서 VOA 도성민입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사랑의 추억연가 조원우입니다. 말이 씨가 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어떤 말의 씨를 뿌리느냐에 따라서 피어나는 게 달라진다는 얘기죠. 짜증나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고 살면 모든 게 짜증이 날 거고요. 에이, 하기 싫어 라고 혼잣말을 자주 하면 매사 의욕을 잃게 될 겁니다. 살다 보면 몸이 찌뿌듯한데 하늘에 먹구름까지 끼어있는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요. 아유, 괜찮아. 잘 될 거야. 라는 말을 마치 주문 외듯이 반복하면 어떨까요? 기분이 한결 좋아지실 겁니다. 안 될 일도 잘 풀릴 거고요. 어떤 씨를 뿌리느냐는 내 의지에 달려있죠. 걷어들이는 것도 결국 내 몫이 될 거고요. 자, 사랑의 추억연가 오늘 밝은 노래로 시작합니다. 존 덴버가 부릅니다. Sunshine on my shoulders.
I could wish for you.
네, 이 가수 노래를 들으면 기분이 참 좋아집니다. 아침 이슬처럼 영롱한 목소리죠. 존 덴버의 Sunshine on My Shoulders 들으셨습니다. 다음은 여자 가수 노래 두 곡 보내드립니다. 카핀터스의 Top of the World 그리고 존 바이스입니다. Put Your Hand in the Hand.
Sky got the And you can look at others differently by putting your hand in the hand of the man from Galilee. Every time I look into the holy book, I want to tremble. And when I read about the part where the carpenter cleared out the temple, shame to know I'm not the woman I should be. Put your hand in the hand of the man who stilled the waters. Put your hand in the hand of the man who calmed the sea. Take a look at yourself and you can look at others differently by putting your hand in the hand of the man from Galilee. Before I reach the age of 7, and when I'm down on my knees, that's when I'm close to heaven. Daddy lived his life with 3 kids and a wife. You do what you have to do, but it showed me enough of what it takes to carry you through. Put your hand in the hand of the man who stilled the water. And you can look at others differently by putting your hand in the hand of the man from Galilee. Put your hand in the hand of the man who stilled the waters. Put your hand in the hand of the man who calmed the sea. Take a look at yourself and you can
네, 유쾌하고 상쾌한 느낌이 드는 노래죠. 카핀터스의 Top of the World, 그리고 존 바이스의 Put Your Hand in the Hand 함께 하셨습니다. 사랑의 추억 연가 듣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피아노 연주곡 보내드립니다. 데이브 브루벡의 피아노 연주로 뱃섬의 무초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베사메 무초는 멕시코 노래 가운데 세계에서 가장 많이 불리고 가장 많이 녹음되는 노래라고 합니다. 오늘은 데이브 브루벡의 피아노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데이브 브루벡은 1920년 미국 뉴햄프셔주에서 태어났습니다. 4살 때부터 피아노를 배웠고요. 9살 때 첼로도 연습하기 시작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태평양대학에서 음악을 전공했고요. 1958년에는 알토 색소폰, 드럼, 그리고 베이스 연주자와 함께 4중주단을 구성해서 경쾌하고 우아한 연주로 대중의 인기를 끌었습니다. 1960년대에는 당시 재즈로서는 난해한 박자를 구사했고요. 고전음악의 요소를 재즈에 접목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사랑의 추억연가 듣고 계십니다. 다음은 그룹의 힘찬 노래 두 곡 띄워드립니다. 딥퍼플의 스피드킹 그리고 전입니다. Don't Stop Believing. 네, 정말 듣기만 해도 기운이 나는 노래입니다. 디퍼플의 스피드킹 그리고 저니의 Don't Stop Believing 들으셨습니다. 사랑의 추억년과 이제 부드러운 곡으로 마무리합니다. 배트 미들러의 From a Distance 준비했습니다. 한 주 보람있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조원우입니다. 고맙습니다.
It's the voice of hope. It's It's the voice of peace. It's the voice of every man. From a distance, we all have enough, and no one is in need. And there are no guns, no bombs, and no disease, no hungry mouths to feed. From a distance, we are instruments marching in a common land, playing songs of hope, playing songs of peace. They're the songs of from a distance, you look like my friend, even though we are at war. From a distance, I just cannot comprehend what all this fighting is for. From a distance, there is harmony, and it echoes through the land. And it's the hope of hopes, it's the love of loves, it's the
주간 스포츠 세상.
안녕하세요. 세계 곳곳의 스포츠 이야기 전해드리는 주간 스포츠 세상 오종수입니다. 베트남의 축구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스즈키컵에서 10년 만에 우승하면서 베트남 국민들이 열광하고 있는데요. 베트남 전역을 휘감고 있는 흥분 오늘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베트남은 축구 변방이었습니다. 120여 년 전 식민 지배하던 프랑스가 축구를 보급했는데요. 아시아 다른 나라들에 비해 축구 역사는 오래됐지만 국제대회에서 이렇다 할 성적을 낸 적이 없습니다. 월드컵은 본선에 나갈 수준이 안 되고 아시안컵에서는 한국이나 일본 같은 강팀들이 승점을 쌓는 대상이었는데요. 그러던 베트남 축구가 올해 들어 놀라운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아시아 축구연맹이 주관하는 23세 이하 대회에서 사상 최초로 준우승한 게 그 출발이었는데요. 이어서 9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팔렘방 일대에서 마무리된 아시안게임에서는 남자 축구 일약 4위에 올랐습니다. 동메달을 아깝게 놓친 건데요. 아시안게임 4위만으로도 베트남 축구 역사상 최초의 사건입니다. 이렇게 아시아 전체에서 경쟁력을 보이더니 지난 16일 스즈키컵 결승 2차전에서 말레이시아를 꺾고 우승했습니다. 동남아시아 정상에 선 건데요. 베트남이 스즈키컵을 차지한 건 2008년 이후 처음입니다. 스즈키컵 결승 당일 베트남 최대 도시 호치민과 수도 하노이를 비롯한 주요 지역에서 수십만 명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함께 대표팀을 응원한 뒤 승리를 만끽했는데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몰리는 일은 베트남에서 예전에 볼 수 없었던 장면입니다. 수많은 인파가 폭풍처럼 간다고 해서 현지에서는 디바오라고 이름 붙였는데요.
많은 베트남 사람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자국 그 국기를 들면서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었고요. 디바오라는 용어를 쓰거든요.
베트남에 5년째 거주 중인 한국 기업 주재원 유병선 씨 이야기 들으셨는데요. 베트남 국민들의 기쁨과 감격이 낯설지 않다고 합니다. 2002년에 한국이 일본과 함께 월드컵을 개최했을 때 한국 대표팀이 4강까지 올라가면서 서울과 주요 도시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기 때문인데요. 베트남 축구가 달라진 건 지난해 가을 부임한 한국인 지도자 때문입니다. 2002년 트레이너를 맡아서 한국 월드컵 대표팀을 지도했던 박항서 감독이 그 주인공인데요. 박 감독이 베트남 국가대표와 23세 이하 대표팀을 동시에 맡은 이후 기술과 체력, 전술 수행 모든 면에서 한 단계 올라갔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전에는 인기가 많진 않았었다가요. 23세 이하 축구에서 결승까지 올라간 적이 있고요. 그러면서 베트남 국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됐다고.
이렇게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쏠리면서 한국인 박항서 감독을 국민 영웅으로 대우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기간방송 VTV1은 2018년 최고의 인물로 박 감독을 선정했다고 18일 발표했고요. 박 감독을 초청해서 새해 첫날 방영할 기획 프로그램을 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방송이 외국인을 한 해 최고의 인물로 뽑은 것은 흔치 않은 일인데요. 다음 날 응우엔 수원 푹 베트남 총리는 경제관계 회의를 주재하면서 박항서 정신을 기업 발전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는 성공 표본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관계자들이 전했습니다. 박 감독 때문에 한국과 베트남의 관계도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주요 도시에서 펼쳐진 디바오 거리 응원 현장에 베트남 국기와 함께 태극기가 등장했습니다. 한국 언론도 베트남 축구 승전보를 연일 주요 뉴스로 다뤘습니다. 베트남이 스즈키컵에서 우승한 당일에는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직접 축하 메시지를 내기도 했는데요. 축구를 통해 한국과 베트남 양국이 더욱 가까운 친구가 됐음을 실감했다. 두 나라가 공생번영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길 기원한다고 인터넷 사회연결망 페이스북에 적었습니다. 박항서 감독은 스즈키컵 우승 기자회견에서 베트남 국민들의 지지와 성원에 감사하다 하면서 저를 사랑해 주시는 만큼 내 조국 한국도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원래 베트남하고 한국하고는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었었고 그리고 최근에는 산업적으로도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시기였었는데요. 박항서 감독이 이렇게 오고 나서 축구가 굉장히 활성화되면서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더 상승한 것은 사실입니다.
유병선 씨도 베트남 현지에서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호감이 높아진 것을 실감한다고 말했는데요. 한국에 개인적인 감사를 표시하면서 식당에서 음식값을 받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한국산 제품 판매도 늘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피로회복 음료 바카스인데요. 제품 이름을 발음할 때 박항서와 비슷하게 들린다는 이유로 인기가 치솟았다고 제조사가 설명했습니다. 바카스, 박항서 정말 비슷한 것 같은데요. 업체 측은 지난 5월 박 감독을 광고에 내세워 베트남에 진출한 지 4개월 만에 280만 개를 팔았다고 언론에 밝혔습니다. 한국산 소주 수출도 크게 늘었습니다. 올해 상반기 베트남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배 이상 높아진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롯데 같은 대기업들의 현지 영업도 탄력을 받고 있고요. 신한 베트남은행, GS25 편의점 같은 다른 한국 업체들도 최근 10% 이상 매출이 높아진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한국인 박항서 감독 지도 아래 동남아 최강으로 입지를 다진 베트남 축구는 이제 더 큰 무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새해 초 아랍에미리트에서 열리는 아시안컵 본선에서 또 한 번 기적에 도전하는데요. 베트남이 아시안게임에서 기록한 4위를 뛰어넘을지 또 베트남과 한국의 대결은 과연 어떻게 진행될지 두 나라 축구팬들과 국민의 관심이 높습니다. 베트남은 이란, 이라크, 예멘 등 중동 국가들과 함께 D조에 속해 있고요. 한국은 중국, 필리핀, 키르기스스탄과 함께 C조에 배정됐습니다. 주간 스포츠 세상, 알쏭달쏭한 스포츠 용어를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스포츠 용어 사전입니다. 오늘은 스즈키컵의 유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제축구연맹이 주관하는 세계 대회는 월드컵이고 아시아축구연맹이 주관하는 아시아 대회는 아시안컵입니다. 스즈키컵은 이보다 범위가 더 좁은 동남아시아 일대 축구협회들의 모임인 아세안축구연맹이 주관하는데요. 자동차와 중장비를 만드는 일본 회사 스즈키가 후원하기 때문에 2008년 이래 스즈키컵이라는 대회 명칭이 자리 잡았습니다. 주간 스포츠 세상, 베트남에 불고 있는 축구 열풍 전해드렸고요. 동남아시아 축구대회 스즈키컵 명칭이 왜 붙었는지도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악 들으시겠습니다. 베트남 축구에 새로운 빛이 비치고 있다고 현지 유력신문이 지난 18일 머리기사 제목을 달았는데요. 새로운 빛, 존 메이어가 부르는 뉴 라이트 전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오종수였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I'm the boy in your other phone. Lighting up inside your drawer at home all alone. Pushing 40 in the friend zone. We talking then you walk away every day. Oh, you don't think twice about me. And maybe you're right to doubt me, but if you give me just one night, you're gonna see me.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800, 9975 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5840, 9490, 11570 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5840, 9800, 11570 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은 중파 1566 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